펴주시고요. 동원 참치. 예, 저희가 지금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어느 부분을 지금 저희가 했었냐면, 특별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톨릭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 교인이 되면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거기는 교회 교인이 되면.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루트가 뭐냐 하면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영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한 구원에서 이제 일곱 가지의 성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죄를 사한다 그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교회의 마음으로도 항구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칠성례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들, 일곱 가지의 이 성사들이 구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칠성례전이 뭐냐. 여기 보니까, 교리서에 보니까 일곱 가지 성사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미사성제라고도 하고, 또 혼인성사, 뭐 혼대성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일곱 가지 성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미사. 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마리아의 손을 거쳐서 이게 이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교리화해 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곱 가지 중에서 지금 미사, 이것이 지금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빵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어떤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다. 이걸 통해서 교회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명백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본죄와 원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 다 사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서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증표로서 침례를 받는다.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견진성사는 뭐냐? 이게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조금 더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 받는 게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더욱더 단단히 교회에 결합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성령에 충만한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참 이렇게만 될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렇게만 될수 있다면 저는 정말 견진 성서를 매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매일이라도. 예. 이걸 받아서 성령 충만한 문제라면.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고해 성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아마 이 사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아무나 이제 원하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고해 성사를 이제 하는 유럽의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고해 성사는 뭐냐? 여기 카톨릭 교리서에 보니까 이제 패넌스라고도 하고 또 이게 컨페션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계명에 따라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 매년 적어도 한 번,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이랬습니다. 요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이창원 형제님 기억하세요? 교리서, 아니, 이들이 행하는 이 관습에 의하면 7살로 되어 있습니다. 7살 아이가 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죠. 그 나이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 고해 성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도 화해하지만 교회와도 화해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교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과의 이 화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낸 아직 고백하지 않는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rtal sin,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venial sin, 그래서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죄, 용서받지 못할 죄로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범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죄이며 연옥에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 죄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소죄는 뭐 연옥에서 그거를 위해서 뭐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죄는 아닌데, 이 대죄는 그렇다는 거죠. 대죄는 연옥에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 죄다. 그래서 일곱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죄에 속하는 거예요. 교만, 탐욕, 호색, 분냄, 탐심, 탐심이겠죠. 시기, 게으름이 있으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범한 모든 성적 범죄, 개신교회에 출석한 것, 개신교 성경을 읽는 것, 충분한 이유 없이 주일 아침 미사에 빠지는 것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죄는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 범한 작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대죄와 소죄는 이건 그럼 누가 판단하냐? 이건 사실 이런 건 성경에 구분이 없어요. 이건 누가 판단하냐? 이건 사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사제들이라도 사제들 다 모아놓고 어떤 것이 대죄고 어떤 것이 소죄입니까 하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얘기가. 참 이게 그래서 소죄로 추정되는 것들도 고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세세하게 다 아래 받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사제가 있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리서에 또 보니까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고해 성사의 한 핵심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고백할 때에는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알아낸 모든 죽을,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이제 돌아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낸 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보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모든 죽을 죄를 열거해야 한다. 그 죄들이 매우 은밀한 것이고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만을 범한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십계명 맨 마지막 두 계명이 뭐죠? 뭐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그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때로 이 죄들은 영혼에 더욱 심한 상처를 입히며 공공연하게 지은 죄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정해진 그런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가 조금이라도 거리끼면 다 고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 소재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메고 푸는 권한은 그 단장과 결합된 사도단에도 수여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권한, 네가 하늘에서 메면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전체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고해성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구원 자체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개개인의 구원에 어떤 권한을 쥐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아전인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자에게 사제권을 받은 신부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신부들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부들만. 신부들이 아니면 이거를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사하는 권한을 갖는 신부가 되는 그 합법적인 그 절차가 뭐예요? 그게 이제 신품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또 reconciliation, 화해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혀 있던 것이 내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사제가 있어서, 그게 제사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에게 좀 저를 대신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이 사제가, 이 고백자가, 고해자한테 들은 이것을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다는데요 하고 고백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선에서 그냥 전결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사제를 우리가 그 한국말로는 우리가 신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부님. 그럴 만도 하죠. 신부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odfather 아니에요? Godfather.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죠. 그렇게 부를만 하죠, 지금 이걸 보면. 예. 그래서 고해성사는 사제의 귀에 비밀스럽게 말해지기 때문에 귀속말이라고도 부른다.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제가 어쩌죠 했습니다. 보통 사제는 고해자에게 일정한 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제는 고해자에게 알아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는 그 틀이 조금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사제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떠한 작은 거리끼는 것이라도 있는지를 늘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백되지 않은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게 되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 짓게 되는 죄는 그거를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카톨릭 얘기가 아니라 소위 이 개신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백되지 않은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이게 지금 고해성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라도 빠지면 전체의 고해가 무효가 된다. 자기가 구해야 될게 100가지가 있었는데 99개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서 구해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 빠졌잖아. 그럼 뭐예요? 예, 자기가 한 구해는 다 무효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그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변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규정상 사제는 고해를 통해 들은 말은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고해제도의 봉인, seal, 이렇게 봉인하는 거, 고해제도의 봉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상은 자기가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사제는 다른 사람한테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늘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고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하는 어떤 이거 내가 상부에 보고해도 되겠소? 하고 사제가 물었을 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또 고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사제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경우에는 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뒷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누구구나 뭐 금방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가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지독하면서 이게 참 무서운 것이냐?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로레인 베트너라는 분이 쓴 그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제 되게 카톨릭의 그런 어떤 실상에 대해서 이제 잘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해 제도는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를 매우 강화시켰다. 사제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AD 500년부터 이 AD 한 1500년까지를 우리가 세속사에서도 그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죠. 다크에이지. 근데 그 시대가 누가 통치하던 시대냐? 전 유럽을 로마 캐톨릭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전부 이 교황. 교황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사제의 발밑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왕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 이 사제를 통해서 고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해가. 그러니까는 이 사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되어 그들은 감히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개인과 가족들의 죄와 스캔들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음모들 그리고 유럽의 통치자들의 모든 정치적 책략들을 고해 신부가 알게 되었다. 이거 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상부 사제에게 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이름 안 알려줬다고 해서 그거 모르겠어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결박 가운데서 로마교의 고해제도 결박보다 더 심한 지적, 도덕적 결박을 상상할 수 있으며 더 위험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직 그 고해 신부, 이 고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들었던 이 신부, 전직 신부인 루시엔 비네트라는 이 신부가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이 책에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네트 신부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는 이제 좀 중략하고 자신의 모든 죄스러운 행동, 태만, 그리고 그의 가장 은밀한 생각들과 욕망들까지도 고백해야 한다. 살인자는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고 어린 소녀도 그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들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고백할 시간이 다가올 때 벌벌 떠는 남자들, 기진해진 여자들, 그리고 우는 어린아이들을 보아왔다. 한편 우리는 이게 이제 사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당황한 고해자들에게 사제들은 말하면서 웃고 농담하는 것을 보아왔다.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응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서부터 해서 지금 다 서가지고 지금 사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이제 하는 이 고해성사,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단지 7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까 그 7살부터 이제 고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는 그의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가 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생략하고, 그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하지 않으면, 고해에서 뭔가를 빠뜨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뭐 지원인 아이, 이때 지금 애들에게 이런 걸 주입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그 아이는 당연히 무엇이 실제로 죄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명백하게 죄인 것을 아는 것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호해서 이게 정말 죄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자기가 행동한 것과 생각한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게 된다.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얘기했단 말이죠. 대충. 그 결과, 실제로는 죄가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뺀다.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게, 이건 죄일 거야 하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사제에게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거 죄인데 안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건, 그 어른이 입장에서 볼땐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죄를 숨겼다는 양심의 질책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서든지 내 꼬투리를 잡아서 벌 주는 그런 분, 나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계속 불편해요. 그래서 고해는 많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한다. 이 어릴 때부터 이 천진난만해야 할이 어린아이 때서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그 생각과 이 사상을 이걸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지금 이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소녀의 경우는 어떠냐? 뭐 사춘기나 뭐이 정도 된, 뭐 그런 아이들의 경우,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는 카톨릭 교도인 수줍음 잘 타는 어린 소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사춘기인 그녀는 이제 막 고해하러 들어간다. 그녀는 자연히 당황한다. 그 사제는 이제 어린 소녀로부터 그녀의 영혼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욕망들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갇혀 있는 그 쥐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래서 요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해가지고 이 순진한 나이에 이 여자아이의 그이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까발리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로마교회 단위에 바쳐진다. 완전히 그 인신제물로 바쳐지듯이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진 죄에 따라서 많은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받을 것이다.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것들을. 고해에 관한 이런 부끄러운 적나라한 것들은 바로 고해는 고문을 뜻하는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했다. 로마 카톨릭교는 우리가 폭로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도 지금 결혼한 자매님들이 많으시죠? 어떤 결혼한 여자가 고해하러 들어간다. 그녀는 아마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들을 낯선 남자, 즉 신부에게 말할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자기 남편의 어떤 비밀들도 말해야 한다. 왜 다, 이제, 이 사제는, 이 이런 여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를 다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모든 형태의 산하지 않은 죄요, 그것은 모든 정황과 더불어 반드시 고백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모든 형태의 산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피임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 사제 앞에서 남편은 개신교도일 수도 있다. 그의 아내는 그들의 부부 생활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 사제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남편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로마교가 사제는 마음과 영혼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정 비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로마교는 결혼한 부부의 모든 사생활을 조정한다. 결혼한 여자가 조금이라도 사력 있고 진실하다면 고해실에 들어갈 때 염려하고 자주 절망할 것이다.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녀는 그 무섭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을 두려워한다. 그녀가 이제 그 무시무시한 강제적인 고백에 의해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피해는 형언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전직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처음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렇게 해가지고, 내 죄가 좀 덜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참 멋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제도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이걸 지금 깨닫고 나면, 이 그림은 너무 끔찍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로마 카톨릭 여신도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의 순수한 영혼들이 당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고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죽을 지경일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는 이 카톨릭의 성당에 다니는 그 여자들이 되게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다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직 사제로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 고문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께서 주신 처방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혹독한 로마교회 종교조직이라는 하나의 체계하에 두려는 순전히 인간적인 기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제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제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사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사람도 전직 고해 신부였던 찰스 치퀸이라는 이 사제의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마음이 후회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제 안 하는 사람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한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아마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25년 동안 어리석은 사제가 밤낮으로 헤매야 하는 끝없는 불법의 바다에 고해제도를 통하여 관여해왔다. 이 고해제도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제가 밤낮으로 헤매야 하는 끝없는 불법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제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로마 교회가 모든 사제들로 하여금 알아내도록 했던 그 파렴치한 질문들을 외워서, 그렇죠, 이걸 교육받는 거예요. 사제가 되려면 나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러 오는 여인네들과 소녀들에게 그 불순하고 비도덕적인 질문들을 했다. 그 질문들은 너무 천박해서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인들에게 거기에 관한 대답을 끌어냈다. 그렇다. 나는 양심이 결박당해서 그런 질문들을 여인네와 소녀들의 귀, 마음, 상상, 기억, 그리고 영혼 속에 집어넣었다. 그 질문들은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사제들과 고해자들의 마음을 속된 생각과 유혹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음란하고 사악한 그런 질문들도 사제들이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해제도의 그러한 분위기에서 25년 동안을 살아왔다. 모든 로마교 사제들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고해제도에 의해서 오염되어 왔고 타락해왔다. 그러니까 이 고해제도는 이 사제들을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을. 남편과 여기 이제 이거는 로렌 베트너 자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들은 보통 소녀들과 여자들이 고해실에서 듣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는 질문과 여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와 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절대적으로 자기 아내와 딸들에게 고해하러 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제가 그 내 딸이나 내 아내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이게 사악하고 이게 부도덕한 것이었는지를 남편들이 다 들었을 때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들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양상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보통 그 교회에 남는다. 그리고 고해 제도에 관한 규정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대죄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요구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해 성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못할 때 이게 대죄이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이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원래 그들의 교리인데 그냥 여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란 어떤 사람의 이제 고백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로렌 베트너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해 제도는 스파이 행위의 제도, 즉 노예 신분의 제도이다. 사제는 모두 가정의 스파이이다. 어떤 가톨릭 여신도가 개신교도 친구에게 나는 고해하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채찍질을 당하는 일을 원한다 라고 말했다. 차라리 채찍질을 당하는 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보통 사제들은 도도하게 활보할 수 있다. 그는 자기 교구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마치 반쯤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가끔 머리를 끄덕인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기 교구의 모든 사람들, 즉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 생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요거는 로레인 베트너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고해 제도가 개개인의 영혼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사제들의 주장은 잔인한 풍자다. 말뜻이 이해가세요? 이 사람들은 고해를 하면은 이것이 고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되었다. 이제는 평강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풍자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자는 때로는 더 길기도 하고 때로는 더 짧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고뇌하게 된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경험을 말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말하여 선한 고해가 되지 못하므로 고해한 것 전체가 무효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염려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좀 내 성격이 불성실한 사람인 로마 캐톨릭 교도라면 대충 이렇게 고해해놓고도 양심에 별로 찔리는 게 없을 텐데 이 사람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실해요. 기질적으로 훈련받기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 교도가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죄가 된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도 보니 한두 개가 꼭 빠져 있어요. 그것도 죄요.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고백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고백했어도 내가 모든 지은 죄 있잖아요. 생각 안 나는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항상 기만을.
예. 예.
예.
전과자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모든 사제들은 자기가 고해자들에게 강복을 내릴 때마다 흉악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러면서 강복을 내릴 때에 이게 얼마나 흉악한 거짓말인지를 사제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사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에게는 고해 제도가 틀림없이 로마교 제도 중에서 가장 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이 아내가 로마 캐톨릭 교도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나 딸이 로마 캐톨릭 교도가 되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이 수녀가 쓴 그거 너울 이거를 면사 이걸 보면은 대단히 동경심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고 참 순결해 보이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사악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이 혼과 몸이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찰스 치기가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타락한 중요한 원인은 고해 제도에 의해서 아일랜드 여인들이 노예화되는 데 있다. 아일랜드 여인들이 노예화되고 비천해진 후에 그 여인들은 다음으로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노예화시켰고 비천하게 만들었다. 뒤로 가서 그렇게 큰 나라, 여기는 이제 스페인을 지칭한 거였는데요. 이 스페인, 이렇게 큰 나라가 몰락한 중요한 이유는 고해 제도이다. 거기서도 또한 고해 신부는 여자들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노예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사제, 여자, 그리고 고해 제도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 부분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한 나라가 이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해 제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이것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해 제도 때문에 이 나라들이 망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귀속말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조그만 이 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속닥속닥 하면서 고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악한 제도인지를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부들은 이 성사를 은총을 잃은 난파 후 구원의 두 번째 구명대라고 소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죠. 일부 이 개신교회에서 가르치듯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구원의 두 번째 구명대, 구명조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고해 제도라. 라고 이렇게 이제 고해 성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 준다. 이렇게 이건 이제 교도권이라 그랬죠. 또 여기 교리서에 또 보니까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는 죄가 무료로 사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함을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이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그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면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너 이거 이러이러하게 해. 뭐 그게 뭐 돈을 엄청 많이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몸으로 때우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어쨌든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뭔가를 요구해요. 그럼 그게 그게 은혜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건 그냥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아주 대단히 사악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고해 제도는 고해하는 사람에게, 아니, 고해 사제는 고해하는 사람에게 보석을 줄때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석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색에 맞아야 한다. 보석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건 그러니까 사제 마음이에요. 사제가 그냥 어떤 일정한 틀 안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제 이 선언한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고해 성사가 신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임을 부인하는 자, 우리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게 제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우리죠? 이거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 우리죠? 혹은 카톨릭 교회의 태동으로부터 준수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준수되고 있는 관행, 우리 이렇게 안 믿죠? 즉 오로지 사제들에게만 죄를 은밀히 고백해야 한다는 관행, 이거 우리 이렇게 안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규정과 명령의 이질적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 관행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 놨습니다. 아주 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딱 올가매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은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시면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돼 있고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사제도, 정 그렇다면 사제도 일반 소위 평신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성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이 지성소까지,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사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이걸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걸 사제가 도둑질을 해 갔어요. 죄를 용서할 권한을 사제가 도둑질을 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누구를 두려워하게? 사제를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너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로마 캐톨릭과 얼마나 다릅니까?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가 사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로마 캐톨릭 교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카톨릭을 이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보는 분들 중에서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카톨릭은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내 주위에 못된 사람들은 다 교회 집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는 돈만 밝히고 그냥 근데 로마 캐톨릭은 너무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또 이 조상 제사나 또 술 담배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롭고 얼마나 좋으냐, 신부나 사제들 얼마나 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참 깨끗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겉모습은 하얀 횟가루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고안해낸 모든 이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이 고해 제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과 이 고대 신비 종교들과의 연관성에서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해 제도도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대 이 신비 종교에서 이것을 취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금 이 감시 카메라들이 되게 많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 뜨는 거 보면은 골목에 감시 카메라, 그 다음에 이 차들이 가다가 이 차에 달려 있는 그 이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 누가 제보해서 이래가지고 막 뜨잖아요. 근데 그 정도, 또는 이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이 인간의 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면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모두가 모두를 향한 스파이로 만들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게 5호 담당제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들 흉내냈다 할지라도 이 로마 캐톨릭의 이 고해 제도만큼 이렇게 사악하거나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종교적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종교적 신념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념에 따라서 이런 고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제 이 짐승 위에 탄 음녀라고 표현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것이 살아남을 것이고 최후의 순간에 이제 버림을 당할 것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로마 캐톨릭 신실한 로마 캐톨릭 교도들 보시면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이 몸과 이 혼과 영 전체를 완전한 노예 상태에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피로, 보혈로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오늘 찬송 한 장만 좀 하시고 마치십시다.